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LA에 뭐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그 큰 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LA에는 그 기독교 신문, 기독교에서 크리스천 신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1995년인가 4년인가 그때쯤 이제 시작하게 된 그 신문사가 있는데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제 처음에 창간을 할 때부터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칼럼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2007년 5월 달쯤, 2007년이면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5월 달쯤에 연재가 실리게 됐는데 시리즈로 자꾸 그 기사가 나왔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성격은 어땠을까?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신경질을 팽팽 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일까? 하여튼 성격이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위인들의 성격에 관한 시리즈가 연재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제가 적어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완벽주의자. 올바른 것만 따라다니는 올바른 것만 추구하는 아주 아이디얼리스틱한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 퍼펙트 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블랙 앤 화이트이 분명하다는 거죠. 둘째로는 말이나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최고급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셋째로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죽음은 죽으리다 뭐 이럴 정도였잖아.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책임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바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인상은 어떤 인상이었는가? 저 개인적인 인상이에요.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날카롭다.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제 이름도 폴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날카롭다.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감히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당시에 베드로하고 바울의 소위 말하는 급수를 놓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한참 선배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평야를 막 달리고 있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과 같은 그런 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개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13개의 편지를 씁니다. 13개의 편지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9장 이후에 아니 정확하게는 13장 이후에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라와 더불어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랬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원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쓰면서 야 내가 너네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하는 줄 알아?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 그렇게 자랑하려고 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하려고 쓴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만 제가 곁길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요 매일마다 금식 기도합니다. 저요 매일마다 철야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광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단장을 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티내지 않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티나지 않습니다. 티가 난다면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 불평하고 저기 가서 떠벌리고 그러지 않아요. 무릎 딱 꿇어요. 그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질하면서 제가 질이라고 그랬어요. 좀 거친 말 썼어요. 죄송해요. 자랑질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많은 걸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갈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씩 정말 아 이게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고 이렇게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혼자서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성도들이 아플 때예요.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갈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드렸던 말이에요. 집사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간호사입니까? 제가 약사입니까? 저는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나 집사님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못해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피 공동체인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해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정말 칭찬하고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이 사랑이 야 너희들이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9절의 끝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fullness 아니면 abundance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예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알았어요 구제할게요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조금 더 쉬운 단어를 오늘 쓸게요. 통찰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신 쓸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통찰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식과 통찰력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과 지식과의 관계, 사랑과 통찰력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요, 사실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아, 그거 밥 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뭐가 부러졌어요? 아, 그거 이렇게 접착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지식을만 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져지면 들어서 도움이 되기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크레이지 글루, 슈퍼 글루 이것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툭 하고 던지는 거 하고 그거 크레이지 글루로 붙이면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공구 박스로 막 뒤지는 겁니다. 뭐 난리 법석을 치면서 다 뒤져가지고 크레이지 글루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전화를 해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서는 자동차를 몰고 홈디포로 찾아가가지고 홈디포 가서 크레이지 글루 사가지고 막 달려와서 내가 도와줄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아이 그 크레이지 글루 하나가 그냥 홈디포 가서 사다가 쓰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갖다 주면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오지랖 되게 넓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못 찾을 때 그거를 찾아다가 갖다 주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따뜻한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메말라요.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랑의 종이에요. 지식은 사랑의 servant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통찰력은 어떤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discern 하는 거예요. discernment인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 저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얼마나 똑똑한지요. IQ가 150이 넘어가고 팍팍 도는 거예요. 해면 되고 안 되고 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한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는 건 되게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분별력도 빨라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 존경은 못 받아요. 그러므로 통찰력도 결국에는 사랑의 종이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지식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주 희귀하게 생긴 돌멩이를 주웠어요. 돌멩이를 주웠는데 이게 아이고 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거 이런 거 주웠는데 근데 엄마가 이게 보더니 야 이거 돌멩이 아니야. 왜 쓸데없이 이런 것이 들고 갖고 들어오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었던 동생이 즉 엄마의 동생이 남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가면서 봐 누나 이거 보통 소리 아닌 것 같아. 그때의 그 엄마는 마음이 약간 흥분해요 안 해요? 약간 흥분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옆집에 보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보석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엄마의 마음은 더 흥분해요 안 해요? 이게 보석과 같다 그럴 때 더 흥분하죠. 풍성해지죠. 아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동네 보석상에 갔어요. 금은방에 가가지고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다이아몬드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이아몬드는 잘 몰라요. 뭐 색깔도 있다면서요. 색깔마다 값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동네 금은방 있는 아저씨가 저는 프로가 아닌데요. 전문가가 아닌데 다이아몬드 전문가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보통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최고급이에요. 그러면 엄마 심장마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돌멩이가 아니고 보석이고 보석이 아니고 다야고 다야가 보통 다야가 아니고 최고급의 다야라고 아는 지식이 돼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이 넘쳐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닮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가고 내 안에서는 사랑이 넘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면류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미덕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해요. 아직 성경 구절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개를 크게 한번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니 하나님 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사랑하냐고 제가 말을 바꿔서 물어봤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No wa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강둑에 강물이 올라가서 수위가 올라가서 강둑을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가족에게 흘러 넘치고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치고 내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는 가장 좋은 예가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시죠? 여기 아드님도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믿지만 자녀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엄마 사랑 못 받아봤는데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랑했다니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해줬는데? 근데 자녀는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잘. 누구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 안 했어요. 부모는 사랑했어요. 자녀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걸로 자꾸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아준 적도 없어요. 따뜻하게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따뜻한 말로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보다듬어 준 것이 아니라 야 그런 것 갖고 그래? 야, 난 다른 애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유난 떨어? 그러면서 애가 힘들어서 엄마 품에 안기려고 그랬고 아버지 어깨에 기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키우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몰았어요. 그랬더니 자녀는 못 느껴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아이가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그냥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냥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흘러 넘치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할 때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구제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한다고 했을 때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흉내만 내고 찔끔찔끔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흘러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지식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 또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 다음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해피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결과가 첫 번째는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괄호치고 순결이라는 말로 바꿔놓았잖아요. 저는 순결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pure이라는 뜻이에요. pureness, pure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저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물건이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 순금이에요.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순금은 금광석이 있으면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것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떼서 그게 몇 천도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돌을 녹이는 거니까 그렇죠? 돌을 녹이면서 결국에는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금만 금물로 쭉 받아가지고 네모나게 바를 만들어서 그리고 식히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도장을 찍는가 하면 99.99%. 그래서 pure gold라고 하는 말로 탁 찍잖아요. 그러면 pure gold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순결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의 자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또 이해를 들 수 있죠. 부부간의 사랑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맞죠? 뭐 너무 지극한 얘기를 하니 지극히 정당한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하여튼 부부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육체를 빼앗기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불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불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결을 요구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순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순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눈 파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의 순수한 순결한 생활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왜? 풍성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종말에서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종말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화평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송영재 목사님 이야기 광고 시간에 했잖아요. 송영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뉴 커버넌트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어요. 종말에 관한 것을 썼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에 관한 것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쓰십니다. 송영재 목사님이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고 죽은 종말론의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났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더욱더 사랑해야 되며 성도가 성도들끼리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종종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방어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디펜시브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쾌락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발 한 걸음 내딛고 머리 한번 돌려서 다른 것을 봐도 그냥 사방팔방이 지뢰밭 같아요. 유혹의 지뢰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방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극적으로 사는 거고 다른 말로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패시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해피 크리스천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공격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능동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액티브하게 살아야 돼요. 말할 것은 해야 해요. 행할 것은 행해야 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의의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안에는 해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몇 번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분의 예화를 많이 드는 이유는 그분의 세미나를 하도 많이 제가 돌아다녀가지고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R.C. Sproul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와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식당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식당 아시죠? 네,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웨이트레스가 와서 이제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뭐부터 주문을 받는가 하면 음료수를 먼저 주문을 받습니다. 음료수를 주문을 받을 때 미국 식당에서는 와인이 이런 거 있다라고 또 와인도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RC 목사님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근데 크리스천 술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웨이트레스가 좀 머쓱했고 하여튼 다른 음료수 주문받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RC 목사님이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는 못하는 게 너무 오래된 거라. 그러나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로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 우리 특별히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금기시 되어져 있고 요즘은 많이 오픈되었다 할지라도 많이들 조심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제가 정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저 안 마셔요? 저 담배도 안 피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쿨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목사가. 그거 아마 우리 교인들 많이 떠날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신다고 해서 죄인이다, 담배 피웠다고 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장사를 할 때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장사를 할 때 친절해야죠. 장사를 할 때 착해야죠. 장사를 할 때 속이지 말아야죠.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가고 뭐 헌금은 하고 할 거 봉사는 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여러분 뭔지 헷갈리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래요? 거기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는 소극적인 것도 있어요. 절제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희락은 어떤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평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적극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방어도 해야 되지만 악한 것으로부터 방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끝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서 머무르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장사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첨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지키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순결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